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와 문화마다 다양한 결혼식 문화가 있는데요. 북조선에서는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25살에서 30살 사이에 가고요. 남자들도 35살 이전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보통 야외에서 많이 하고, 또 신혼집은 남자들이 준비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정결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야 한다고 저도 읽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결혼 문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상한 결혼식입니다.
이상한 결혼식이라고 하니 뭔가 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남조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부르는 찬양을 들어볼까요? 찬송가 오늘 모여 찬송함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을 잘 살펴보면 당시의 결혼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을 보니 결혼해도 신혼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았나 봐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정혼과 결혼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두 남녀가 서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사실 이미 완전히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 상황이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단계이고 아직 결혼 단계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결혼식 전체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 즉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가 열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청혼하는데 신부가 잔을 받으면 혼인 언약이 성사됩니다.
결혼 승낙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네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은 떠나기 전에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돌아오는 날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결혼식과 많이 다르네요. 보통 결혼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떠나고 바로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결혼식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떠난다니 많이 보고 싶고 아쉽겠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결혼식이죠. 신랑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아, 미리 약속하고 준비했다가 진짜 함께하는 날을 신부가 기다리는 거네요.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혼식을 비유로 설명하신 장면이 바로 이런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할 집을 준비하러 떠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 다 끝나면 어느 날 밤에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을 보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음을 알립니다.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밤에 횃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이네요.
신랑은 결혼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부와 들러리들과 함께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러 들어갑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 5명의 들러리는 바로 이 잔치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결혼 예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교회가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가정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찬송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찬송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가사를 읽어주세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결혼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공의의 우리의 공로나 또 노력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거네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청혼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잔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청혼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그 잔을 받으면 혼인 언약이 성사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잔을 우리가 믿고 마시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청혼하고 나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말씀을 잘 알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부르러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정말이네요. 결혼식으로 비유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신 거라고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준비하러 떠나기 전에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죠. 다시 오심에 대한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신랑이 잠시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지만 신랑이 준 선물을 보면서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잠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네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죠? 바로 신랑이 다시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러 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듣고 보니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정말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 같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요.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내
이제 그냥 단순한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부와 함께 준비하던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을 등불을 밝히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는 빛을 비추는 등불을 항상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비유해 주신 거네요.
등불을 밝힌 5명의 처녀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짜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아멘입니다. 오늘 이상한 결혼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셨나요?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성도들도 지혜롭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빛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결혼식이라고 들어봤더니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결혼식이었네요.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인재미님, 은혜 가운데 계시죠?
네, 저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하네요. 모든 것 감사하죠. 오늘도 역시 25번째 유리문답이네요. 6번째 시간인가요? 뭐 역시나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할 때 본질이나 위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위격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아, 꼼꼼히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래, 본질이 무엇이었죠?
본질이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을 말합니다.
그래요.
이 본질에는 공유적인 것이 있고 비공유적인 것이 있는데 공유적 본질이란 여럿에게 세계 공통적이거나 여럿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본질을 말하고
그렇죠.
비공유적 본질이란 다른 것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사람의 본질은 공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봐도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사람 그러면 딱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요. 뭐 우리 눈, 코, 입, 다리, 외모를 보면 되죠. 또 특별적으로도 사람의 본질은 공유적이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외모도 걸음걸이도 말투도 여러 부분에서 자기 부모를 닮죠. 아, 그건 왜 그래요? 아버지의 본질이 이제 그 자녀에게 전달됐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람의 본질은 뭐 일반적으로나 또 특별하게나 이제 공유적인데 그럼에도 전달되지 않는 비공유적인 것도 있다. 인격. 네. 자, 그럼 사람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사역들, 그러니까 그 신성이나 하나님의 본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모두에게서 동일하고 완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본질은 공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가지신 특성들은 다 전달되는 거예요. 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비공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격이 뭔가요? 위격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삼위라고 할 때 이 위격은 어떤 뭐 생각, 소리, 움직임, 특징 같은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입니다. 또 위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개별적이며 그리고 위격은 돌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또 지성적이고 뭐 다른 걸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위격은 뭐 그것의 일부, 뭐 너는 팔, 나는 손가락,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이란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그들 자신 속에 계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렇게 선포되는 것으로
그래요.
세 분에게 공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게 본질이죠.
네. 그러나 위격이란 신격의 삼위를 각기 개별적이며 관계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각 위에게 고유한 존재의 양식을 따라 서로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린 서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아내고 당신 남편이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할 때 주의할 것이 있었지만 뭐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다. 네.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또 유일하시고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신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 자체 하나님 했을 때 그게 본질. 위격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혹은 신적 본질 지금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속에 존재하고 또 지속되는 어떤 양상, 방식이다. 네, 그게 위격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본질과 위격을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의할 것이 있었어요.
네.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도 인격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격일 뿐만 아니라 본질이 서로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이 사람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본질을 전달하고 성부께서도 성자나 성령의 본질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둘의 전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죠. 이곳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의 본질 일부분만이 그가 낳은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는 별개인 또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닮은 아들이라는 또 다른 개체의 본질을 이루게 되는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경우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나오게 하시는 성부께서 자신의 본질 전부를 성자에게나 성령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성부 자신은 동일한 전체로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르지 않고. 본질의 전달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왜 생겨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건 유한하죠. 또 눈에 보여요. 가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해요. 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질뿐만 아니라 위격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위격은 어떤 관계나 직분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위격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리고 위격들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로부터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본질이 새 위격들과 분리된 어떤 네 번째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본질이라는 말과 관련해 주의할 것은 삼위가 한 본질이다 또는 삼위는 한 본질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뭔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뭐 위격은 부분이고 본질은 전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위격이 본질의 일부다 뭐 본질이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도 사실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고 위격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새 위격들이 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문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죠. 답은 하윤자매님 읽으시고요. 질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아가고 있고 또 사도신경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고 있는데 아, 그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한 분인데 삼위야. 그러고 나서 그 삼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삼위, 본질, 위격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럼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아? 우리가 뭐 본질,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괜찮아? 그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합당하니까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두 말할 필요 없죠. 이거 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맞아요. 사용하죠. 이건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열심히 또 배우고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고 있는 것과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거지 이것과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는 본질도 말하고 위격도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삼위일체라고도 해.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말들 사용해서는 안 돼. 그건 잘못된 말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군요.
그럼요. 이걸 잘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 사모사테누스, 세르베투스, 사벨리우스, 뭐, 아리우스, 유노미우스. 이런 사람들은 삼일체,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돼. 위격, 본질,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그들의 주장이 아주 훌륭해요. 왜 그랬냐? 성경에 이런 말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해?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던 거예요.
네, 그게 성경에 없다고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에 없는 표현이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없긴 하겠네요. 정말 그래야 되나 또 혼란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성경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겠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응? 성경에 삼위일체도 없고 본질도 없고 위격도 없고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는 안 돼.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주장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단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아주 깊게.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또 뭐 본질, 위격 그런 용어 자체는 없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 그런 또 형식들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윤재민님이 잘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또 영원하시다.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정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요. 열 몇 가지를 했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특징들이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속성들의 기반이 되는 어떤 이제 밑바탕 위에 그런 것들을 다 놓아서 하나로 된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반이 뭐였을까요?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어요. 뜻은 하윤자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볼 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뭐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네 말할 수 있는 속성 중의 속성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도 그러니까 속성 중에 속성이니까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특징. 뭐 이건 너무 기니까 그냥 본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있는 특징, 하나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본질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뭐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번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인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본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원래 성경의 언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게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본질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네요. 또 본질이란 말을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여호와 그게 하나님의 본질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도 읽어볼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여기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아까 하나님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예, 결국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은 어때요? 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때요? 본질 하나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본질이나 위격, 삼일체를 의미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삼일체, 본질, 위격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말고도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위격이나 본질이 있으신 분으로 사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또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면 성경 안에 사용된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다른 단어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금방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뭐 세 분, 또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이해는 아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 삼위일체, 뭐 본질, 위격과 같은 이런 단어들, 말들을 사용해도 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단들을 대적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때 말할 때 아주 쉽고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단들은 뭔가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거짓말과 궤변들을 늘어놓고 교회를 향한 악한 의도를 감추는데 오히려 성경의 단어는 아니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그런 간단 명료한 용어나 또 문구들을 사용해 말하게 되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더 잘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본질, 위격, 삼위일체를 교회는 말할 수 있고 아니 말해야만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머릿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게 마땅하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뭐 너무 당연히 신구약 성경에 그것에 관한 여러 아주 확실한 선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해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 곳을 읽어보죠. 한번 잘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내용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나.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 시편 33편 6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 세 구절은 다 창조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창조에 대해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성부시고요. 성경에 다 그런 건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이렇게 성경은 창조와 관련해서도 새 위격이 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번엔 복음서를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위격을 말씀하시죠. 이 두 번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 하나님 성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성령 성령이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창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서신서를 보죠. 위격이 기록된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하윤 자매님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셋, 그리고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을 하죠. 다음에는 그의 긍휼하심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죠. 네, 사도들도 역시 이제 삼위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제가 읽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말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성령. 역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증거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께만 쓰지 않고 성자, 성령 이 세 분에게 똑같이 부여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그 세 위격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또 구약에 여호와에 대한 특정한 일들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그런 일들을 아무런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성자인 예수님께도 쓰고 성령님께도 쓰고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증거 세 번째는 뭐냐? 신격의 세 위격들에게 동일하고 완전한 신적 본질을 부여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특징들을 다 말씀한다는 거죠. 네 번째, 성자께서 성부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이시며 성자의 영으로 두 분 모두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뭐 쉽게 삼위일체 그 증거가 뭐냐? 다섯 번째, 창조, 보존, 세상의 통치, 이적, 뭐 교회의 구원과 보존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일들이죠. 이거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세 위격 모두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세 분 모두가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뭐 존귀, 기도, 예배 같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을 또 성부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께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네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증거고요.
또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보면 한 분 하나님께서 진정 구별되시는 새 위격들이시다. 또 바꿔 말하면 새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본질, 위격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었어요. 그냥 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맞아. 그런데 성자나 성령에 대해서 특히 이 성자에 대해서는 시비가 끊임이 없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야. 사람이 돕다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된 거지. 뭐 이런 시비가 끊임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냐? 그 질문과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재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소소